계시록 19장 9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이 복음 말씀 특별히 19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부르심이고 천국 혼인잔치의 부르심이며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십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se are the true words of God.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복된 말씀이고요. 모든 구원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가장 복된 현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선포해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과 죄인들을 가리키는 큰 음녀,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을 가리키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되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도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시켜 가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옷 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는 때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혼인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이제 남은 건 뭐죠? 혼인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신랑이시죠. 이제 남은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는 마치 신랑이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결국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혼인잔치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천국 혼인잔치의 현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로 보여주세요. 이 땅의 교제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교제 하면 신랑 신부의 교제겠죠. 그리고 가장 즐거운 교제 하면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의 교제겠죠. 그래서 그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현실로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상에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예수님과 나누는 영원한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 메시아 왕국의 현실, 천국의 현실로 보여주세요. 잔치 그리고 교제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누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천국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교제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끝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끝을 위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끝의 현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천국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천국 혼인잔치의 현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혼인잔치의 음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세요. 뭐죠? 그 잔치상의 음식을 떡과 포도주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떡과 포도주가 뭘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 성찬상에서도 이제 연결을 하겠지만 구약에서도 이 성찬상에 하나님과의 잔치상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를 알려주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시편 104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Psalm 104 verse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포도주가 먼저 나오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뒤에 양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대로 하면 떡이에요. bread예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ine to gladden the heart of man and the bread to strengthen man's hear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상의 음식으로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구약에서 가르친 현실은 기쁨과 힘, 그리고 다른 구절로 가면은요, 기쁨과 만족, 이렇게도 나와요. 사사기 9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기서는 포도주를 어떤 현실로 알려주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는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제의 기쁨을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포도주 자체가 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까? 이제 이따가도 이걸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구약은 가르치는 현실로 이렇게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구절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떡은 배부르게 되는 것, 다시 줄이지 않는 것, 그리고 만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의 현실은 어떤 교제인가?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만족의 교제의 현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참여하여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성도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교제가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3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31장을 보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 그리고 사원약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실 백성들의 복된 현실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 그 현실을 음식으로 보여주시고요. 잔치의 현실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현실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요. 이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위로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잔치의 현실 중에서도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잔치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의 현실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잔치라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며 이 잔치를 누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 잔치에서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뭘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누리는 혼인잔치보다 더 하나 되는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잔치. 사실 그 잔치상의 음식도 중요하겠죠. 우리 어저께 너무 좋은 교제 나눴잖아요. 좋은 교제의 음식도 중요했지만 사실 뭐가 더 기쁨을 주는 걸까요? 그 잔치상에 함께 초대를 받고 교제를 나누는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한 천국 가족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표와 그림자의 현실로 이 혼인잔치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셨죠.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도 결국은 혼인 언약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아까 10절에서 13절 읽었는데요.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옛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올드 커비넌트를 가지고 와서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혼인 언약을 맺으신 걸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 잔치의 현실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남자들과 영적 간음을 하며 이 언약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참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오랫동안 나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서예요? 그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죠.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함께 주세요.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즉 영원한 혼인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혼인 잔치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혼인의 관계와 교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아내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해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혼인 언약으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이러한 예전약이 가리키던 혼인 언약과 혼인 잔치의 현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깨졌다는 걸 알려주고 약속을 주시지만 언제 이 언약이 맺어졌냐 하면 시내산에서 맺어졌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현실이 혼인 언약과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거기에 혼인 언약이 맺어지고 이어서 잔치가 벌어지는 현실이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 혼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후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옛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먼저 어떻게 알려주셨죠?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혼인 언약이 먼저 맺어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주시죠. 그와 같이 출애굽 구원 때에도 그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간에 먼저 언약이 맺어지고 그 후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따라와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Exodus 24, verse 1 through 3.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는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으로 오르지 못해요. 오직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산에는 70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먼저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에 순종을 맹세해요. 마치 어떤 모습과 같죠? 혼인 예식에서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신부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의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The blood of the covenant. 이렇게 부르세요. 신부된 이스라엘이 서약한 후에 희생제물이 바쳐지고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혼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뿌려진 피를 어떤 피라고 부르셨다고요? 언약의 피. The blood of covenan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또다시 순종을 맹세해요. I do 이런 거죠. 그래서 혼인 언약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구약의 옛 언약이 보여주는 혼인 언약은 아직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가장 먼저는 언약 중보자여 구원자였던 모세가 온전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모세가 드린 희생제물의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뿌려진 언약의 피도 온전한 언약의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백성들의 순종과 서약도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곧 깨져요. 그래서 옛 언약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었죠. 오래 못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옛 언약을, 이 옛 언약의 혼인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혼인 언약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신 거죠.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렇게 혼인 언약이 옛 언약 또 시내산에서 맺어진 후에 어떤 일이 따라왔느냐. 언약만 맺어지고 끝이었느냐. 아니에요. 따라온 게 있었어요. 잔치가 따라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젓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직 옛 언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장로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즉 혼인 언약이 맺어진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옛 언약도 이렇게 보여져요. 언약이 맺어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교제가 따라옵니다. 모세와 70장로들과 제사장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마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장로들이 그 시내산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했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은 곧 있으면 하나님과 맺은 이 혼인 언약을 깨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할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의 혼인 언약과 혼인 잔치의 현실은 예표와 그림자였고요. 하늘의 시온산, 즉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혼인 언약과 혼인 잔치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장차 참 언약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때에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피가 언약의 피로 뿌려지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대신 그들의 자리에서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서약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을 가리켜 이 출애굽기에서 미리 그 현실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을 가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25 verse 6 through 9.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산, 즉 천국으로 불러모아 잔치를 벌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위로 속에서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죠. 그날에 백성들이 어떻게 말할 거라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이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의 참 신랑으로 오셔서 성취하실 천국 혼인잔치를 약속하시는 것인데요. 그날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의 현실을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과 연결하면은요,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가 구별되는 모습이죠.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4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세상과 간음하였던 음녀들, 사단의 종들, 종된 죄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 밖에서 수치를 당하고 슬픔 속에 통곡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교제가 있고 없고예요. 그 교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바로 예배를 들면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들과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혼인잔치의 현실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원한 혼인언약과 혼인잔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베푸신 성찬상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e blood of the covenant. 출애굽기 24장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흘리실 피를 가리켜 나의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혼인 언약이 맺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면은요, 그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알려주십니다. The blood of the new covenant.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성찬상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맺어졌듯 이제는 성찬상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새로운 혼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바치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피가 뿌려지며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의 순종의 삶으로 대신 서약하여 주심으로 왜 우리의 서약은 깨지거든요.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 천국의 혼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 천국의 혼인 언약이 맺어지고 이후에는 하늘의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천국 처소로 데려가시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다시는 교제의 산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만 누릴 현실이 아니라 이제도 이 현실을 누리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잔치상의 교제가 벌어지는 곳, 혼인 잔치의 교제에 참여하는 곳, 바로 성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신부로 불러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혼인 잔치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곳이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 품에 안고 교제를 나누세요. 이 성찬상의 교제도 사랑하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하나 된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 교제상의 음식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떡과 심을 주고 만족을 준, 포도주와 심과 만족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심있게 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상의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 사랑의 하나된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보다 더 복된 현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상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신부 삼으신 예수님이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이 교제상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한 수치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만 불러 이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교제 나눠주시는 우리의 참신랑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성찬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거예요. 결국은 교제 이루시려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교제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제예요. 교제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 축복이고요. 또한 이 교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 교제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잠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순간이 있어도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 또 주님과의 교제상을 떠나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계속해서 교제를 지키며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지켜야 되고 왜 주일을 지키고 왜 성찬상을 지키고 왜 성도의 교제를 지켜야 할까요? 교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에요. 교제에서 떠나면은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날까지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 현실 속에서 잠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도 다시 이 교제 속으로 들어와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기쁨과 만족이 없어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고백이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 너는 내 몸이라 부르시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이 죄인들의 삶에 어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토록 울며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고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어 주시며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저희도 더욱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그 교제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깨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할 때에 이 성찬상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 힘 넘버 228 verse 1 and 4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